이 말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불붙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설교의 초점은 성령의 은사도 신비한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가 알아봤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셨던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되어 왔던 사람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실현임을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부으시는 권능과 이 이적은 이제 그들을 붙들어서 앞으로 써내려가게 될 위대한 복음의 대서사시의 출발점 위에다가 세워놓으시는 것임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키시고 이 일이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동을 거시면서 주목받지 못하던 변방의 이름 없는 자들, 이런 평범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너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크고 놀라운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가 이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해 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 자신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와 같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성자의 출현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모두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행한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이적은 그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는 실패한 메시아고 하나님과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계획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아직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핵심은 천지창조와 더불어서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그 구원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중심 주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경 속에서 다른 것들을 절대로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일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괄하고 모든 주제를 담고 있는 위대한 책이기는 하나 이 성경을 쥐어짜면 딱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제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존재의 이유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 전체의 가장 위대한 핵심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주제는 성령의 신비한 체험도 은사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게 될 축복도 병나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뿐입니다. 성령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모으시는 일을 교회와 성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증거되도록 섭리하시는 그 일을 성령은 성령이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구령의 역사를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모두가 한 가지의 목적성을 두고 이 땅 가운데 펼쳐졌던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압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영벌과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과 번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결과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의 그 삶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관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남겨놓으신 궁극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위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복음을 힘써서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신자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셔야만 됐는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힘있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권능과 감당할 용기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알리는 것, 모든 신앙의 궁극의 목적과 초점은 이 세상에서의 자아실현과 성공과 출세, 기복적인 우리의 소원의 갈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요? 축복받기 위해서?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의 동기가 그런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신앙은 그런 것들이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그는 즉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죄 없으신 속죄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사 우리의 모든 죄의 변론인이 되어주심처럼 이 세상이란 법정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무죄하심과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나를 구원할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이 사실을 힘써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주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토록 많은 복음을 들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은사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다. 일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내 인생 속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와 교회가 성도입니까? 교회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도 교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회, 무늬만 신자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다가는 내게 화가 있을 것만 같이 영혼의 깊은 눌림을 갖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몸을 던져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를 대신해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수모를 달게 받고자 하는 비장한 마음의 각오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반대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거침없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으며 그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죄인인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마치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처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결정되어 왔던 뜻과 미리 아심으로 내어준 이 사람을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너희가 붙들어 매어 너희가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정죄와 십자가의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실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된 게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란 바로 로마의 군사들을 뜻하죠. 그들 모두는 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이며 반유대주의자라는 죄목을 달아서 예수를 멸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고 베드로가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당시 베드로의 이런 논리가, 이런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이 옳은 일이었고 합당한 일이었다고 너희들은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악의 도구였을 뿐이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전하였던,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이 그의 설교의 내용은 절대로 듣기 좋은, 동의할 만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상하게 배려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아주 거침없이 불과 수십 일 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 죄를 자백받아내기 위해서 몰아가는 것과 같은 이런 기세로 베드로는 지금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를 그렇게 죽인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매우 직설적인 언어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그대들이다. 서서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말하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전도는 잘못된 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선생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장 본인입니다. 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교회 갈 일입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화와 감동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치의 양보나 타협 없이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시행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거룩한 의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듣기 싫은 질문, 가장 인정하기 싫은 대답. 교회는 이 가장 힘든 자백을 받아내야만 되는 곳입니다. 죄인의 자백이 없는 곳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무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눈물이 없는 곳에 그를 위해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존재할 이유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걸을 사람은 거르고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사람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모두가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감동적이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모든 바라는 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시참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왜? 좋은 얘기 들으려고, 감동적인 얘기 들으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법정보다도 더 엄숙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추상 같은 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엄숙한 법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죽인 자들, 우리는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포를 들을 때 주여 옳습니다. 저희가 예수 죽인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간합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놓으신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예. 이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 중에는 저한테 오셔서 왜 목사님은 죄를 설교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 그럼 뭘 설교해야 됩니까? 목사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귀에 거슬려하는 말들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양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한국의 교회가 전도의 메시지, 이 전도를 하는 이 메시지가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형리식의 엉터리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 손잡고 따라서 기도하면 당신 오늘 천국 갑니다. 이런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채웠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모든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고 행복했는데 그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그다음부터 이 집안에서 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 불편하고 이제 서로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궁극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과 관계가 어려워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된다. 집안 식구와 원수가 된다. 그 얘기는 복음 때문에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가 과격한 급진주의 유대주의자들에게 한순간 돌에 맞아 죽거나 고초를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원색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예수님이 몇십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입니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도망쳤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히자 그대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었던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죽음의 진통들을 푸셔서 일으키셨다. 그것에 의하여 그가 붙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삼아 죽게 하신 이후에 다시 그를 사망에서 풀어서 건져내셨다. 그를 부활시켰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인 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인 십자가 예수를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이 당당하게 이 복음의 진리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말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한 시대 속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우리는 성령받은 사도 베드로의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복음의 종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도는 다 가짜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불러다가 얄궂은 간증이나 하고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은 무엇 때문에 그들 위해 강림하신 것이고 권능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신 것인지 세상을 향해 어떤 복음을 외치라고 어떤 나팔수가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왜 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떤 사명과 목표를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아프게 하는 곳입니다. 저들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행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교회는 세상을 아프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양심을 향해 예수의 피가 묻은 진리의 검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당신에게는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당신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끌어안는다는 말도 세상을 치유한다는 말도 세상을 섬긴다는 표현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면 모두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모두 변두리에 해당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결국 그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회개를 이끌어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이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든 설교의 결말을 미리 볼까요? 31절과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비수같이 날아드는 복음의 화살을 맞은 유대인들이 저놈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하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졸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청교도들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든지 repent or perish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살든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당하든지 이게 복음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는 성도는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죄인을 회개케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세상과 공존하는 길을 찾으면서 다른 종교와 더불어 손을 잡고 화합을 이루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지켜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고 오늘도 성경 누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본질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 시대 많은 목사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 뜻을 지키다가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는 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님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주님 이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